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것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시편에는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참 드뭅니다. 드물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언제든지 인자하시고 선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깨닫고 인정하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우리의 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삶 속에서의 어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답을 내린 하나님, 그것은 절대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시나 어떠시나,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실수 없으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 다 아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깰 수 있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고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느낌이나 우리의 판단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맞느냐 하는 것을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대답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부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거예요, 범죄함이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악하고 세상이 악하고 내가 더럽고 또 세상이 더럽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높아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나, 대적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큰 것처럼 나 스스로의 그 나된 실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나는 죽고 싶어 해가지고 죽는다고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냐? 아닙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해치고 자기에게 그 무익하고 오히려 해로운 일들을 자꾸 할 때, 독을 자꾸 먹을 때 그거를 말리고 또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아이에게서 멀리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그냥 놔두면은 우리의 하고자 하는 대로 또 우리의 하던 그 버릇대로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에 그대로 가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고 반드시 올무에 걸리고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돌아와라, 그리고 나에게 거하라, 나를 좇아라. 소위 말하면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법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생명길이요, 저래도 생명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명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길들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세상 사람이 다 그 길을 가도 그것은 분명히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요. 거기에는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에게 책임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에게 책임지고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저 그래요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냐 할 때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보호와 기적기사 속에 살은 것도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그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래도요 이스라엘은 살아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 오랫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살리시는 분의 살리우심,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자비가 살렸지 살릴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이나 어떠한 자격이나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또 앞으로의 어떤 그 희망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심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의롭고 진실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그 의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친 깨끗하고 속은 탐욕과 그 분쟁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더러움이 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더럽다라고 얘기했어요. 평토장 겉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땅 같지만은 속에는 썩은 그 시체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벗겨보면 똑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벗기지 않아도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속 마음과 생각에 깊숙한 것까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드러난 그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에 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끼리 놓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서 나는 괜찮을 거고 저 사람은 큰일이다라고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고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그러한 습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익혀진 사람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을 갖고 태어나서 어디에 익혀져 있냐면 육으로 살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말하는 데에 익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익혀진 습관을 고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버릇 하나가 쉽지 않고 앉는 자세 먹는 거 하나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이 굉장히 그 우리 음식에 대해서 강합니다. 김치찌개, 고추장, 그 김치 뭔가 된장국, 우거지국 뭐 이래가지고요. 그걸 먹어야 속이 시원하고 정말 남이 먹으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먹으면 그게 자극이 돼서 배탈 날 것을 우리는 그걸 먹으면 속이 시원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익숙됐다는 것은 그게 꼭 필요하게끔 몸도 그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손이 가고 몸이 가요. 창경이가 배밀이를 하는데요. 자기 앞에 어떤 걸 놔줘도 그것이 흥미가 없으면 손을 내밀어서 그걸 잡으려고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흥미 있는 것을 가지면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손에 조금 닿게 해주고 또 잡아서 조금 멀리 해주고 하면 애가 배를 밀고 그걸 자꾸 잡으려고 궁둥이를 들고 온몸을 비틀어서 그거를 잡으려고 해요. 그거는 개의 생각이 딱 그거를 잡고 싶다 하나에 온몸이 그거 하나에 이렇게 전심전력합니다. 우리의 전심전력은 무엇인가? 뭐를 잡으려고 하나? 우리의 손,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죄 짓는 데에 빠른 그 손과 발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 맘대로 나의 소요,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린 손이 저절로 가고 발이 저절로 빨리 갑니다. 가기 싫고 힘들 때는 그냥 온몸이 비비 꼬이고 궁둥이가 무겁고 다리가 휘청거려요. 천근만근이에요. 그게 뭐의 차이냐? 마음 하나의 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우리가 즐겁고 하나님한테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한테 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온다 그러면 손가락 꼭 봐서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이러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그분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다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 안 하느냐 하면은 없는 것처럼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안 합니다. 사랑한다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사랑한다면 절대로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자의 그 기뻐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이 레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기 원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랑하지 않나? 내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 말을 버리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나의 소유, 나의 어떠한 입장, 나의 말, 나의 뭔가를 지금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손은 둘밖에 없어요. 우리 몸 하나예요. 우리 그렇게 많은 거 잡고 많은 것 갖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은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같이 못해요. 주님 보면 딴 건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는 볼 수 있지만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면은 다른 거 다 봐도 주님은 안 보이게 돼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히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할 때에 그 주님은 우리 보고 그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주목하라는 그 주님의 향한 시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푯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고 일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가? 한 분 사랑하고 그 길이 하나고 우리가 목표가 하나고 정말 우리의 그 섬김이라 그럴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한 가지인가에 우리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참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복받아 할 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했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육으로 받아들이면 복받는다는 거에는 건강하고 부자되고 그리고 또 편안해지고 뭐가 화목해지고 세상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 어떠한 소욕을 이룬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내년에는 돼지띠래요. 그렇다고 돼지띠면 부자가 되는 해래요. 그게 왜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요새 그 새해 인사하는데 다 부자 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이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부자 되세요가 굉장히 그들에게 축복의 말인가 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고 온유한 자 복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찾는 것이 성경에서의 그 말하는 지정된 복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선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선 복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 생각, 그 길,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으라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율법이 주야로 묵상이 되고 즐거워집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메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듯이 내 소욕의 원함, 나 자신의 원함이 버려져야 성령을 좇을 수 있듯이 내 말이 버려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소원을 갖고 내 말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다 미혹당해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가 쫑긋합니다. 그거를 잡고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내가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셨죠? 기다릴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반드시 주시려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된 자여 우리의 마음에 딴 걸 품고 있어서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누리는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는 게 뭔데요? 기쁨을 못 누려요? 평강을 못 누려요? 천국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그걸 우리가 못 누려요? 못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상해지시거나 하나님이 변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틈이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하신다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좇아 살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난과 환난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뭐를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뭐 실수한 거 아닌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직 복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배은망덕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억울하고 그때 뭐 이럴 수가 없고 저럴 수가 없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열매가 이게 뭡니까? 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 영생을 거두고요. 우리의 육을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썩은 열매를 거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를 선을 행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행을 행했으니까 반드시 칭찬받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으로 우리를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다 보면요, 어떠한 위험이 있냐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가려고 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거는 정말 가장 큰 위험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식도 했고 봉사도 했고 십일조도 했고 이것도 저것도 다 했습니다. 나 저 사람처럼 저 죄인처럼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가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잊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나야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나 스스로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거룩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셔서 구속되어서 그분이 나의 구속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었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거지 우리 스스로가 권세를 얻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에요.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사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인치신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집니다. 정말 주원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하신 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마음에 내 원함에 맞고 안 맞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또 갸우뚱했다가 입 나왔다가 이렇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은 지식으로는 알아도 우리가 그 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랑이시며 언제든지 선하시며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고난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위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참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환난 당하고 인내하고 연단 받고 연단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딱딱하고 뭐가 만져지는 아무것도 없이 아주 말랑말랑하게 가루가 돼서 이렇게 랜드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빚으면 저렇게 되는 그러한 모양이 되는 것이 연단되는 것. 완전히 가루가 돼서 완전히 그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그 상태가 연단받는 상태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제해지고 정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만이 남았을 때 믿음만이 남았다 그러는 건 예수님만이 남았다예요. 내가 없어지고 성령님의 그 마음, 성령님의 그 뜻,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남아있는 그 상태가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받은 후에 곧 남는 그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환란을 싫어하고 핍박을 싫어하고 인내를 싫어하고 연단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한테 오는 축복이 그거 안 겪고 천국을 받고 그거를 안 겪고 평강을 받고 그거를 안 겪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것을 안 겪고 우리가 위로를 얻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아까 그 연단 후에 참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연단 후에 뭐가 가져져야 되는데 그때도 잡아지지가 않고 그때도 가져지지가 않고 그때 비로소 참소망이 생긴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람이고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게 실상이고 그것이 증거되는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누려지는 세계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가져지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누려지지 않는 세계. 믿음이 없이 그거를 갖고 누리고 그리고 그거를 갖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 보고 왜 저 사람은 믿음 주고 나한테 믿음 안 줬냐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모두에게 믿음의 주님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느냐 믿음과 어긋난 내 말과 그 예수님 것이 아닌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 일이 없고 누구에게 특별히 믿음을 안 주시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을 모두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는 강한 복음 주고 누구에게는 조그만 복음 주고 이거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는 큰 성령님 주고 누구에게는 조그만 성령님 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끼리 믿음을 비교하고 사람끼리 은사를 비교하고 사람끼리 어떠한 사역을 놓고 비교를 합니다. 아, 지금 몸에서 하는 일 중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이 같이 움직여야 이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손가락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전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걸 놓고 실기를 한다든지 이거를 서로 비교를 한다든지 잘했니 못했니 한다면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놀자는 얘기지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떠한 상태로 한 몸 되어 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예요. 아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 위로함을 통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이 까부를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용광로에서 팔딱팔딱 뛰는 게 당연하고, 용광로라는 건 우리의 그 감각적으로 얘기하면 튀어나가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거가 재밌고 그게 즐거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신뢰함으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정말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고, 사막에서도 샘물 나게 하시고, 골짜기를 평지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용광로 속에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실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밀가불르듯이 까불를지라도 내가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간구했나니, 기도했으니까, 중보했으니까 네가 정신을 차리게 될 거야예요. 그거는 베드로의 믿음이 강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얼마나 실족할 때가 많고, 얼마나 우리가 미끄러져 딴짓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영혼이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은혜 안에, 또 보혈의 공로 안에, 말씀 안에 또 인도를 받습니다. 탕자가 되었다, 길을 잃었다, 뭐 함정에 빠졌다, 그렇게 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가 기다려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다음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을 차리면 가서 형제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해요.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용광로에서 꺼낸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용광로에 집어넣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어떤 사역이라 그럴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항상 용광로 속에, 사람들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뭐 하냐? 거기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데 그 사람들보단 조금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신이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용광로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우습습니다.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용광로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도 안 되고, 죽을 것만 같고, 미칠 것만 같고, 감당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그들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평강을 얻고, 거기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인데 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신 것처럼 그 지체들의 그 용광로 속에 네가 내 이름으로 들어가라 해요. 항상 제가 지금 선교사로서 생활한 게 30년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단에서 설교하면서 다녔어요. 여기 교회 저기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녔을 때 제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고 아무리 그 환영을 하고 또 반겨주고 또 불러줘도 저에게 그 영혼과 형제들과 더불어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그것이 안 와요. 1년 후에 또 가서 얘기해도, 반년 후에 또 만나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것은 그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살렸고 어떻게 일으켰는지가 보여지지를 잘 않아요. 그들의 말의 고백으로서 은혜 받았다는 알겠는데, 참 좋았어요는 알겠는데, 그 은혜 받고 좋은 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줬는지, 어떻게 키워줬는지, 어떻게 세워줬는지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이 잡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은혜 받았어요, 참 좋았어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살리고자, 같이 누리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가고자 하는 건데, 그 같이 간다는 그 지체로서의 그 이어짐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샬롬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어주셨어요. 그들은 떨어져 있어도 같이 살고, 마음이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어주셨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며 더불어 사는 우리 지체들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서로에게 갖게 주셨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같이 가는 사람이야 하고 끌어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끌어잡아당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은 참 틀림없으세요. 어떻게 틀림없냐? 말씀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진 것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알게 되고 누리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저는 어느 한 사람하고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우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그 사람에게 하신다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안에서 축복되었다라고, 사역자로서 참 축복되었다라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한 가지가,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떠한 데에 쓰시고 어떠한 몫으로 제가 요구하시는지를 제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똑같이 선교를 한다 그래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는지를 제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죠.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그들이 거하도록 이렇게 접붙이는 역할을 하는, 접매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참 감사합니다. 그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자체는 너무나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니, 나는 이제 새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속사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쉴 수 없이 잘하고 계시다니,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것도 뺏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하늘에서부터의 기쁨과 하늘에서부터의 그 위로가,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에 이렇게 고백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넣어준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 안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지체들 안에서도 하셔요.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제가 그들보다 스스로 더 믿음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눠 가짐으로써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어나는 것이, 그들이 위로받아서 마음에 그 생기를 얻게 됐을 때 가장 또 위로받고 가장 격려받는 것이 저 자신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자를 쓸모없게 그냥 버리지 않으신, 맞빠진 소금인 나를, 소금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맛을 갖고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로, 또 사람들 속에서 맛을 내는 자로, 사람들 속에 비추는 자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은 제가 받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격려예요. 바울도 사역하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스스로 가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노상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가 주님을 의뢰했습니다. 왜? 거기에 주님 계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요, 주님 외에 자기 어떤 건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가족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가진 건 어떤 거를 해도 누군가의 도움, 무엇인가의 도움,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과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거를 먼저 잡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도 없을 때 정말 이제 죽는구나,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누구도 없고 그 무슨 방도도 없구나,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면 정말 하나님을 100%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99%의 믿음을 가진 게 제일 아깝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99%의 믿음은 결코 100%의 믿음과 다릅니다. 그 1%의 그 무엇인가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궁리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거요, 타락한 거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 그랬는데요, 그 애통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육의 실체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그때에 받는 위로예요. 그때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고 의가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에 우리가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느려집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주여주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제단에 자기 스스로를 내어놓고 그 몸을 내어놓고 오직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겠다, 주의 것이오니.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셔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 색깔이 끼지 않고 내 향기가 끼지 않습니다. 오직 순전하신 예수님만 나타나는, 어느 누구 안에서든지 성령이 나타내시는 분은 우리와 합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은 모든 목표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뭐 재산 싸움하고 형제끼리 서로 경쟁하고 그 시기와 허영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러한 갈등 속에 하나님이 네가 옳다, 네가 나쁘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나님 그런 거에 재판장 노릇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탐욕을 조심하라 그래요. 결국 네 마음의 동기가 왜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왜 그렇게 하냐, 결국 네 자존심과 네 고집과 네 말과 네 입장과 너의 소유를, 너 스스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냐, 그거 못 버려서 네가 힘들지 않냐, 네 목적은 남보다 더 갖는 거예요. 너 원하는 거 갖는 거예요. 너 원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구나 땅의 것에 넘쳐서 하늘의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그러한 식의 것,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 속에 위로라는 거는 이 땅에서의 살 소망이 다 없어진 그 속에서 오는 그러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얻는 참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외에, 구원 외에 위로는 없어요. 주님 외에 위로는, 참 위로는 없어요. 주님 외에 참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참 소망이라면 그거는 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아프지 않고 죽기 원하고 고통하지 않고 살기 원하고 남한테 욕먹지 않고 우리가 자녀 손손 다 번창하고 그렇게 원하는 그러한 식의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평하신, 그리고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무궁하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헐벗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질병 속에서, 전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는 따뜻한 데서 배불리 먹고 편히 살고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물론 먹는 것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면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기 원하는 것은 죄사함이고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것이 똑같이 범죄한 것이요,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해서 그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 돼서 사는 그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실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뭘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위로가 뭐가 위로인 줄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그 이제 일본에서 살 때 식사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받은 자들인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자가 없고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갖고 태어난 자가 없고 또 우리 아무도 그거를 갖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무리 쌓아놔도요 네가 내 영혼이 오늘 거둬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그게 자식들에게 독이 될지 그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부모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아버지요 좋은 어머니요 참 좋은 부모 노릇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위로해서 고난도 받지만 위로도 같이 받게끔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디게 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게 한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에서 견디게 하는 그러한 위로예요. 의미 없는 고난이 복음 안에서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그리고 거기에서 참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스스로 내 죄를 알고 내가 나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들추어내 주십니다. 불순물을 들추어내 주시오. 우리의 사사건건의 조그마한 생활의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을 비추시고 동기를 밝히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갈 길도 비춰주시지만 내 발의 등이 돼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말에 서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나의 소욕 위에 서 있는지 세상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다른 빛은요 우리의 실체를 아무도 못 비치고 어떠한 광선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지 못해요. 근데 말씀은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싫은 거예요. 왜? 내 죄를 자꾸 들춰내니까. 그러나 그 죄가 들춰남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해지고 그 죄가 들춰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더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는 자원함으로 비추소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나의 실체를 나도 보게 하시고 죄를 죄로 깨달아 고백하게 하소서를 우리가 자원하게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인가? 아니요. 그 속에서도 불신이라는 죄를 질 수 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범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는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환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죄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재밌는 것 중에 통계 중에 하나가요. 일본에게 일본 그 식민지 시대에 자기 조상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자손이 일본 선교사들 중에는 참 많아요. 그들은 일본을 사랑해야 되고 일본을 용서해야 되고 일본을 복음으로 그 짐져야 되는 부담되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었냐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들을 용서하기 싫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싸워야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을 섬기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는 내가 미워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그것은 우리가 죄로 안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돌보라 했는데 돌보지 않는 것도 죄라고요. 주라 했는데 주지 않는 것도 죄지요.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거 불순종이지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위로받음으로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위로받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 해도 인간적으로 계속 정죄하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비교하고 계속 인간의 말을 자꾸 거기다 덧붙이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픈 사람들이 더 혼란해지고 더 짐을 지게 되고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봐요.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슬픈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물방울 다루듯이 터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다루시는데요. 우리의 병상에 맞춰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내 식대로 하다 보면은 고친다고 하는 것이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더 찌를 수도 있습니다. 짐을 덜어주려다가 더 부담만 잔뜩 줄 수가 있어요. 복음은 복음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수록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끔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전부예요.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자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더욱 필요하고 사모할수록 더욱 더 갈급하고 들을수록 더욱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찔림이 된다 하더라도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하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돈 주겠다, 건강 주겠다, 너 자식 잘 되게 해주겠다, 너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위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도 말으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은 쇠하여지는 것이요, 땅의 것은 썩어지는 것이요. 땅의 것도 다 하나님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위로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해 주세요 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걸 아시고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흠도 점도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튼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 있게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이 땅의 어떠한 것에도 지지 않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그가 주를 의뢰함으로써 나를 건지시리라, 죽어도 살리라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와 동행함을 하나 되어 누리는 그 믿음 안에서의 실체를 그들이 가질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적 리더라는 것은 고난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고 뭔가 웅변가가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며 형제들을 세워주고 형제들을 강건케 하고 형제들을 위로함으로 격려함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갖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은 성령님만이 영적 리더예요. 성령님만이 참된 치유자고 성령님만이 선생님이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받기를 자원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안위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우리가 형제들에게 그 안위의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과 달리 평안하기 원하고 저들과 달리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힘들지 않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접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좇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미움을 받으면 같이 미움받고 주님이 고난받으면 같이 고난받고 주님이 슬프시면 우리도 같이 슬프고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의 있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인도하심대로 또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